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잘 알아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은혜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이제 내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기도 안 했는데 영육간의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뭐 달래 소리 안 했는데 내가 말씀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받으니까는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과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고요. 예배 성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네가 네 힘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네가 성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과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 시간과 장소가 틀려요. 그런데 기다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편하고 약속 시간과 장소가 틀린데 아무리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똑똑한 거는요? 똑똑한 게 소용이 없어요. 약속 시간 장소가 틀린데 성실하다, 착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약속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잘 맞으면은요 하나님의 최고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약속을 끝내주게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 시간 장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놀면서, 누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안 올까봐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속을 잘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래를 향해서는 불확실성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맞는 말이죠.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과거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부모가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장담해 주지를 못해요. 아무도 과거 문제를 치유해 주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아무도 달래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성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기왕이면은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서 1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책을 들 수 있으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 공부를 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공부에 대한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시간과 장소가 내 인생하고 안 맞아요. 내 인생 주제와 하나님의 주제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 모른 채 책 쓰고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끝이 없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보니까는요,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슬픔뿐이고 마음이 밤새도록 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헛되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진짜로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언약 없이 인생 사는 것은요, 성공할수록 문제가 오고요, 열심히 살수록 나중에 한계가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시간과 생명의 한계를 인정해야 시간과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석학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시편 성경 90편 10절로 12절에 우리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수고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귀향이면은 음식물 조절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귀향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 것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마저도 오래 살 것 같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인생이 소유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존재 가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어떠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오는 행복은 상대적, 조건적, 한시적 행복이 아니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그런데 소유가치가 높다, 아니면 성취가치가 높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연봉이 얼마나 높고,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가치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 초가상간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하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는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안개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안개가 하루 엔종일 가고 뭐 하루 엔종일 거의 가는 경우는 있겠죠.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 성공했냐? 그 당시 농사를 짓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하는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연봉도 아주 좋고요, 결혼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근사한 집도 장만했고 그 다음에 가정도 화목하고 잘 살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취하여 가리니 네가 쌓아 올린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떡이 되면 안 돼요. 소유와 성취가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다림이 막연한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거 없이 대책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과 자기의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보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확신을 이렇게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막연한 기다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노력 안 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과정도 생략한 채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또 부자 된 사람 올바르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소위 말하는 위인전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탕주의자들은 이 과정을 싫어해요. 이 과정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저주받은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그 생각이 아주 그 사람의 의식구조가 나는 아주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이 시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가정을 깨뜨립니다. 사회 질서를 깨뜨려요.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이런 한탕주의자들이요 꽉 찼어요. 좀 보면은요 거의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이 아니고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대낮에도 보면은요 길거리에 차가 꽉 차 있잖아요. 고급차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훌륭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중에 한탕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 뭐 노력도 안 하고 과정도 밟지 않고 그다음에 수고도 안 하고 그릇도 준비 안 한 채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심지어는 도박의 생을 걸고 아니면은 뭐 복권의 생을 걸고 아니면 뭐 불법적으로 사람을 막 해롭게 하고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마약 딜러를 한다든지 도박장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막 안 좋은 뭐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세계복음하면서 많이 본 게 교회적 한탕주의자가 쌓였다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 맨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기도해요.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지극정성으로 외치는 기도 제목이 달라는 거예요. 한탕주의입니다. 우리는 달래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다 주셨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고 선언했어요.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는 나머지 다 배설물이에요. 이게 진짜로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실패. 왜 교회가 거지 같은가? 왜 교회는 이렇게 싸구려 티가 나는가?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는가? 이스라엘 실패.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못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는요, 육신의 표적과 떡의 메시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표적이 쭉 나오고요,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교회 실패의 이유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의 실패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종교화시키면은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성공한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만들면 안 되죠. 예수를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종교의 위대한 창시자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나 뭐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고 예수를 복음 되게 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약에 그토록 예언했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흑암의 나라를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라. 이거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 또는 선민주의 사상 또는 시오니즘,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복된 민족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때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소관이다. 아버지께 달려있는데 왜 그런 거 신경 쓰냐. 진짜 이스라엘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의 알바 아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욕심과 야망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육신의 목적과 떡의 목표를 붙잡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학업과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내 인생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잖아요. 감사하고 낙심하는 기준이 똑같잖아요. 오로지 떡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잘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수준을 가지고는 세상을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를 능가하지를 못해요. 내 한 몸도 지탱하기 힘들어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면서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기다림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기다림의 확신과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이 기다림의 근거가 다른 게 되면 안 돼.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신념이나 내 주관적 확신이나 내 종교적 체험 그거 하면 안 돼요. 종교적 지식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객관적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게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성경 2장 3절에 보니까는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땅에 너무나 불의한 자,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아주 못된 놈들, 한탕주의자, 그리고 이 뇌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온갖 탈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 그런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착실하게 직장 다니고 정말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럴 때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잖아요. 이 뭐냐 이게,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내가 취직해갖고 아니면 공무원이 돼갖고 열심히 사는데 기껏해야 연봉 얼마밖에 안 돼. 근데 어떤 놈들은 그냥 맨날 백수 건달로 놀고 맨날 그냥 유흥업소 다니고 못된 짓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부동산 불법으로 막 투기하고 이래갖고 막 갑자기 그냥 뭐 쫄부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는 막 벤틀리 타고 나타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힘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동차 하나 장만하려면은 몇 년을 그냥 막 성실하게 저축하고 집 하나 장만하려면은 10년, 20년 막 기다리고 이래갖고 간신히 주택 청약 부금 붙고 간신히 그냥 이렇게 막 작은 아파트 장만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박국 2장 3절로 4절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불신자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현실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네 감정과 네 생각에도 속지 마라.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는 믿음 속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해라. 요게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민수기 23장 19절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8절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풍습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구는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서 역사는 움직여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 중심축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다림의 확신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증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 당시 씨족사회, 부족사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요. 지금은 뭐 다 고향 땅을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은 게 무슨 응답입니까? 아들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응답으로 온 거예요. 아담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아벨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끊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25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에서거든요. 야곱이 동생이거든요. 쌍둥이 형제 가운데.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은커녕 집에서 쫓겨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서울 부산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바딴 아람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처절하게 임금도 속임을 당하고 결혼도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야곱이 이스라엘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서론 인생, 자연인의 인생. 이스라엘은 세계 살리는 이름,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20년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가 내일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동의 대가가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예요. 17세 때. 그런데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은 39세 때에, 그래 17세 때 끌려와서 39세 때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은 마음에 꿈을 생각하고 22년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길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이 캄캄한 것처럼, 그리고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의 근거가 하나님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실패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 히브리 사나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시대에 태어났을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성공이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비참하게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기 목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의 응답이에요. 모세는 80년 걸려서 80세가 되었을 때 갓난아기 때의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언약 백성이다. 네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될 것이다. 이 언약이 80세 됐을 때 성취되어졌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45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고, 지금 45년이 지나서 이제 40세 때 이제 이거 갈렙이 출애굽할 때 이제 동참한 거예요. 이방인인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세 때 동참했던 갈렙이 45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힘이 그대로, 85세가 됐는데 45년 전과 힘과 능력이 그대로예요.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갈렙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아요. 로마의 핍박자들,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의 4대 박해자 있죠. 뭐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하고 AD 313년이 됐을 때 로마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AD 395년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하고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칙령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사후 246년 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대 박해자들이 활동했던 250년 그 기간 동안에 로마 복음화가 성취되어집니다. 아무 것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기다림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언제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이냐? 언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내가 언제 이렇게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되고 그런 거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당하는 걸 보면서 또 밤나무 상수리나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있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루터기, 이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렘넌트 비전, 이거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 세계복음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딱 기다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이 어느 날 보면 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실제로 그리스도를 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적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저주받은 나라였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말라카시, 우간다,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 르완다,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는 잿더미였어요. 불과 50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은 전 세계 경제 10등 안에 듭니다. 군사력도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요. 인천공항,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전 세계 공항 가운데 세계 1위, 7년째 세계 1위, 8년째, 9년째, 10년째, 12년째. 이제는 이제 거의 대회 안 나간대요. 맨날 1등 하니까 재미가 없어갖고. 진짜로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은요, 세계 1위 맞아요. 어딜 가봐도요. 우리나라 굉장히 세련됐어요. 아주 지금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내가 볼 때 제일 깨끗한 나라예요. 화장실 문화 세계 최고예요. 진짜로. 우리나라가요, 옛날에는 필리핀을 부러워했어. 필리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필리핀을 쳐다보냐고. 그 중간 과정을 겪어야지. 필리핀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4배 잘 산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14배 잘 산대요. 아르헨티나, 남미의 최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8배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보다 8배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언약의 국가가 돼야 돼요. 언약 민족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과 네 우양 가축 소산이 복을 받고 땅의 모든 것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고. 우리 얼마나 빚 많아요. 빚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빚 그러면은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여튼 내가 빚을 내가 평생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해결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를 여시사, 봄을 창고 줄여서 보고, 봄을 보, 창고 고, 보고를 여시사. 그러니까 하늘 보고 열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원수가 너를 헤아려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성취될 것입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언약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을 맞추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기다리는가?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과 말씀 성취 축복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신과 떡의 소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다림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다림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환경과 사람과 현실과 감정에 속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